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디모데 전서로 모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서론에 대해서 쭉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철저하게 어떤 그 교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였고요. 교회는 건물적인 것보다도 사람의 모임이다.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나누었던 것이 교회는 어떤 그 직분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데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봉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정치 형태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정치 형태들의 그 다양성이 참으로 많이 강조되었어요. 그러면서 매기 목사님이 강조한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치가 다양하고 뭐 교리도 다양하고 이런데 무엇보다도 그런 것이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인격을 갖추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하는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는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자꾸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우리 고백하자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예,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나오는 9절에서 바울이 주님을 가르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사실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 곧 우두머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시단 말이죠.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을 부르면서도 전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 바라시는 바를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역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 정치 형태에 대해서 논쟁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 체제가 뭐 장로교건, 감리교건, 침례교건, 뭐 여러분들의 교회의 그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우리가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가, 뭐 이러한 몇 가지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한다면 지금보다 교회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체제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뭐 그렇게 믿으시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그 체제를 잘 운영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면 그 체제가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 형태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기구 안에서 엉터리 부속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 엉뚱한 일에 진액을 쏟고 정열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안타까워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성령께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는 지역 교회의 상세한 사실들을 다루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신령하고 인격적인 인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디모데 전서 그 구조, 그러니 개요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1장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1장 1절로 2절이 서론입니다. 그리고 3절로 10절까지가 불건전한 교리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1절로 17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그 개인적인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는 디모데를 권면하는, 그러니까 뭐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것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가서는 2장의 주제가 공중기도와 교회 안에서의 여인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2장 1절로 7절을 보면 공중기도와 공적인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2장 8절을 보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9절로 15절을 보면 여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1절로 7절은 장로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로의 자격과 조건, 8절로 13절은 집사의 자격과 조건, 14절로 16절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교회 안의 배도에 대해서, 이제 제일 뭐 그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움직여지면서 중요한 것이 배도의 문제 아니겠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배교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한다고요. 그래서 4장 1절로 5절을 보면 배교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고요. 4장 4절로 16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배도의 시대에 선한 일꾼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제 5장 6장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5장은 이런 거군요. 지역교회 안에서 일꾼들과 각 집단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6장에서는 신자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좀 성경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그래서 1장으로 가보면 교회의 믿음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교리적 진술, 그 진술보다도 지역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을 특별히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위격이 그 교리의 중심이며 그 교리를 거짓 선생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서론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다른 서신들과는 아주 사뭇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바울 서신의 그 서론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상식이니까요. 그러나 목회 서신에 대한 서론은 우리가 볼 때 볼 때마다 조금씩 좀 의미 있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빈 핀센트 박사는요, 디모데전서의 인사말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다른 바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본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도 직분을 주장하면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은 유사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명령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십계명 이상의 명령들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모두 계시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나타났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정도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율법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고 말을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선 우리는 그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서 말을 했는데 율법이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 순종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우리가 좇아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율법되게 사용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냐면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고 말씀되어진 것을 보면 더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여 죽음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원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좀 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의 길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우리가 더욱더 성결하게 되고 더더욱 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가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을 오히려 주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사도가 되는 것을 사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과 함께 지낸 적이 없었어요. 바울은 주님을 육체로 계실 때 알지 못했고 오직 영화롭게 된 주님을 알았을 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기에 합당치 않다고 하는 사실 또한 알았어요.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며 아덴의 청중들 앞에서 서서 외치며 고린도의 부패한 죄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사명이 아니라 명령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를 사도로 삼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명령을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도 이와 동일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서기를 싫어하며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주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군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은 이러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십시다. 여러분이 유행을 따르듯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흐리멍텅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한 사도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권위를 갖고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예,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명령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하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로서 더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서 그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 예수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내실 그러한 거룩한 분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말씀의 진정한 의미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